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17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장소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새해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 약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또 거기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이렇게 과거 번역에는 신사적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대할 때 가장 그 모범적인 그런 그 자세를, 그 태도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80km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테네에 그가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고, 좀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핍박이 일어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좀 세워지려고 하면 또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핍박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예외 없이 핍박이 있습니다. 어쩌면 참이 핍박을 경험했던 바울은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물러서서 우리가 한번 보면 그 핍박이라는 게 바울에게는 고통이었고, 또그 순간에는 참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물러서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핍박 때문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음의 이 불씨가, 복음의 이 불길이 더 빠른 속도로 또더 넓은 지역에 결국 퍼져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 핍박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핍박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한 주간 살면서 어쩌면은 좀 마음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좀 저런 일은 이제 그만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일어나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까지도 주님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를 좀 다녀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만약에 아테네 가셨다. 저도 아직 아테네는 가보질 못해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테네 가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여행 스타일이 있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지지만 제국주의적 정복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여간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곳에 도장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코피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셨으면 아테네 얼마나 볼게 많았겠어요. 뭐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아크로폴리스에다가 얼마나 유명한 그런 유적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았느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우리 이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와 함께 이 아테네는 소위 그 지성들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또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하나의 그 지성의 중심지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어디 사용했느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습니다. 격분.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격분되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던 유대인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항상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달려가느냐? 장터로 달려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터로 그는 달려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 우상에 정복되어져 있는 아테네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분노, 격분해서 아테네를 향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장터에도 달려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한 500년 전에 여기에 누가 나타났었느냐?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죠?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라. 어린애들 표현으로는 내 꼬라지를 알아라. 이제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죠. 당신은 여러분, 당신은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철학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5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 장터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지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자신을 아는 걸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누구를 알 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길거리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입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이거는 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잘못하면 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죠. 쾌락주의자들. 오늘날의 말로 하면 행복주의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각적인 행복이든 아니면 고상한 의미에서 행복이든 이들은 무신론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지금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만물, 특별히 자연에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이치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라고 했어요. 원리. 이 로고스에 대해서 그들은 참 이렇게 탐구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우리 성도는 혹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가 쭉 빼서도면서 엄청난 파괴적인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와 영혼 속에 빡 때리는 뭐 이런 걸 좀 경험하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스토아 학파에 너무나도 친숙했던 이 그리스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스토아 학파에서 가르쳤던 그 로고스라는 것은 원칙,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거는 무생물입니다. 무생물. 이해하시겠어요? 원칙이니까 이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가 계셨어요.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뭡니까? 그 원칙이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 그분이 바로 뭐냐? 바로 로고스, 원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우리가 그 사람, 이 사람 이야기 하는 것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19절에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테네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법정. 그 법정으로 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19절 20절 네가 말한 것, 그 이상한 거 우리에게 좀 알게 해라, 알려줘라.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이때만 해도 이미 아테네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거기 아텐 사람과 그리고 나그네, 어쩌면 유학 온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 그 외국인들이 잘 보십시오. 무엇에다 시간을 보냈느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도시였죠. 시간을 다 어디 쓰느냐? 최신 정보, 최신 이론, 최신 경향,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성의 도시답잖아요. 지성의 도시. 여기 가면 최신 유행, 최신 정보, 최신 사상, 흐름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썼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석학들이었겠죠. 이제 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정말 너희들은 종교적이다. 그러면서 23절 예를 듭니다. 내가 이 아테네를 두루 다녔는데,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가 이제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세심히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보다가 무엇까지 내가 무엇을 찾았느냐? 어떤 단을 보니까 그 단에다가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신이 누군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그냥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섬기는데, 그 제단에서 섬김을 받는 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23절 마지막.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는 지금 섬기기는 섬기는데 종교심이 많으니까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그 대상, 진정한 대상이 누군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 저는 정말 이거, 저도 한번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쫙 깔아놓고. 너희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거, 제가 한수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밖에 나가셔서, 뭐, 이렇게 아무리 뭐 석박사 따면 뭐 합니까?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신들 알지 못하는 거, 내가 한수 가르쳐 주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24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냥 뭐 괜히 또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게 진화든 빅뱅이든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훨씬 과학적입니다. 제가 전공이 그래도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싯적에 수학하고 물리 쪽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는 게 비과학이 아닙니다. 그게 훨씬 과학적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후반부 보십시오. 손으로 지은 전에 그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그분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물질, 인간의 힘, 시간이 더해져야만 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홀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후반부에는 더 나아가서 25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혼자 충족하신 분이신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홀로 충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더 나아가서 개인을 넘어서 나라와 국가 그리고 또 공동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족속들을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연대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시간적인 바운더리를 주님이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이거는 장소 지리적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나라들을 향해서 시간적인 경계 그리고 지리적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가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시간과 지리적 한계를,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이것에 대한 가장 생생한 예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7년 동안 이렇게 소위 광인이 되어서 궁정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정말 초로를 맞으면서 짐승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미리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해석을 해줬습니다. 언제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되느냐? 거대한 제국을 보면서 내가 세웠다, 내가 이 나라 세웠다라고 말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광인이 됩니다. 7년 동안 광인이 되어서 짐승들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7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소위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제국이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불신의 제국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시급한 요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Let man be God.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Let God, 하나님을 be man,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28절에서 바울은 아마 그의 설교 가운데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 아주 독특하게 이 다른 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에피메네스라는 그 6세기 시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존재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제 너희 철학자 시인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또 너희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이 어떤 말을 한 사람은 아라투스라는 시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29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29절 마지막 그분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홀로 충족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각 공동체와 나라를 향해 시간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한계와 그 테두리를 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 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각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삶에서 떠나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일이 시급한 것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누구신가? 마지막 다섯 번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심판장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의 증거가 뭔고 하면 31절 후반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지만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엇이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며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장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 바울은 대단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너희가 모르는 것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컸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고 주일학교 빼먹은 적, 주일 빼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모든 요직들을 두루 섭렵을 했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이런 질문이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손이 잘안 올라가. 왜냐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또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상을 막 쓰면 무서워서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저는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정말 믿으려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기도를 하면 마치 기도를 하면 어떤 기분이냐?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 놓아서 막 이렇게 부르짖지만 저의 기도 소리가 그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이렇게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원하기도 했고 가장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였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드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덮여졌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분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됐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제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외마디가 그냥 터져나왔어요. 제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제 입을 통해 표현이 됐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주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때 제 입에서 아버지, 아버지라는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정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제게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모든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제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 하나님과 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성경에 이런 분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귀에는 어떤 소리도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물리학과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 역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리학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게 그냥 제 영혼 속에 박혀버렸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얼굴과 얼굴로 맞대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게 될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누가 제 옆에 계시느냐?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제 곁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피로 저를 덮어주시면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저를 보고 말씀하실 것 같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왜냐하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길어들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것이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고 신앙의 교리가 아니고 맞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혹시 귀로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뭔가 좀 보험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속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호의 가운데 던져주는 그 헌금 몇 푼,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 바울 같은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이빨 깨물고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바울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를 보면서 격분을 가지고 그는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 자신의 잘못이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전면전을 벌일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이 대구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졌던 그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도시에 복음을 가지고 전면전을 벌일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에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에게 모든 것 맡기고 이분에게 믿고 이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